마태복음 9장 1절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목적과는 조금 다르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과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일에 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성경 전체의 주제가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뭐 아시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긴박감을 주는 것 같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본질이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우리는 그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어떤 상황으로부터 탈출하는 구원을 기대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구원의 개념과 연관시키기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이 덫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원하지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에 대해서는 간구하는 그런 열망이나 그런 또 필요성이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간구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과 가장 큰 갈등을 빚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누가 구원받아야 하느냐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 종교 전체를 이끌어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들이야말로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는 부류가 아니었겠어요? 그들은 율법을 손에 자기들이 독점하다시피 쥐고 앉아서 의로움의 근거를 자기들이 좌지우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을 기준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의로움을 강요하다시피 살았던 계층이 되고 말았고 그런 종교 전문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한 번도 자기들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이 살아가는 부류가 되고 만 것이죠. 예수님께서 와서 당연히 그들과 부딪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까지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으로 치면 사찰이죠. 어떻게 하면 책을 잡을 것인가를 그들은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다시 그들이 예수님이 있는 현장마다 눈을 번덕이면서 예수님의 책을 잡기에 혈안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 쫓겨난 귀신들이 돼지 떼에 들어가서 바다로 그 갈릴리 호수로 뛰어들어서 몰사하는 장면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간구했어요. 예수님 어쩌면 그쪽에서 조금 더 구원을 위한 일을 좀 하셨을 텐데 더 이상 여기 머물지 말라고 하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다시 가버나움 본동네라고 부르는 본인의 이 거처로 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니까 또 사람들이 또 물밀듯 밀려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간략하게 압축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 병행 본문에서 조금 더 자세한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한번 그 마가복음 2장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내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보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지금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붕 위가 막 뜯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거기에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들것에 실어서 달아내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 기록입니다. 도대체 이런 무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설교하는 도중인데, 공식적인 석상인데, 그래서 그 이 지금 중풍병자가 일어날 수 없으니까 친구들 네 사람이 이걸 들것에 싣고는 이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다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지금 환자를 달아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여러분들 있었다면 그냥 야단 법석이 나지 않겠어요? 어쩌면 그 달아내리러 온 사람들은 이렇게 몰매를 맞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태어납니다. 그런 소란스러운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는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태연자약하게 이 모든 상황이 뒤죽박죽이 된 것 같은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으시고 그 들것에 드러내린 사람에게 처음 던지는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원에 관한 본질과 핵심을 얘기하는 자리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구원받아야 하느냐에 관한 말씀을 하시던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산 교제가 하나 생긴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옴짝달싹 못하는 그 중풍병자가 물론 병이지만 병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은 그 병의 뿌리에 들어가 보면 아니 인간의 뿌리에 들어가 보면은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가 중풍병자가 아니라 무슨 뭐 팔이 마른 자였던 어떤 누가 왔더라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는 게 가장 먼저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놓고 뭐 많은 설교를 들으셨겠지만은 중풍병자의 믿음 아니 그보다 더한 친구들 네 사람의 믿음 물론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금 마태를 나중에 부르는 상황과 결부시켜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지금 건드리시는 거란 말이죠. 문제는 지금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발끈한 게 이제 시비가 된 거죠. 그들은 뭐하러 여기 나타났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을 잡을 것이고 결점을 잡아서 고소할 것인가 고소거리를 찾는데 딱 걸린 거죠. 왜냐하면 죄를 사한다는 것은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내가 누구간데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고 선언할 수 있냐? 그렇게 지금 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삼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가장 통렬한 비판을 하신 거예요. 죄인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가장 의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나무라신 것이지.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야 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단 한 번도 본인 자신들이 불결하다거나 불의하다거나 그렇게 생각지 않은 사람들인데, 한마디로 그들에게 붙이는 호칭이 뭐예요? 위선자들아, 이 위선덩어리들아,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안과 밖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속과 겉이 다른 거. 여러분,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은 배운 사람일수록 더해요. 교양 있는 사람일수록 더합니다. 여러분, 무식하고 단순하고 교양 없는 사람은 속과 겉이 다르지 않아요. 그냥 속에 화가 나면 그냥 욕을 쏟아붓고 해도 겉과 속이 다르진 않아요. 그러나 좀 배운 사람, 교양 있는 사람,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 오랜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속과 겉이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속에는 뱀이 12마리가 들어있어도 늘 온화한 표정에다가 늘 얼굴에 웃음을 가득 띄고 속에 칼을 갈면서도 그 내색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그냥 속에 성질난다고 성질대로 다 쏟고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속을 닦으라 이 얘기예요. 속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겉만 그렇게 다듬으면 그러면 진짜 영성은 하나도 자라지 않고 종교성만 가득 늘어나서 전형적인 위선 덩어리가 되고 만다,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구원받을 길이 점점 없어진다. 너는 의롭다고 포장하고 의롭다고 착각하니 너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냐. 이게 예수님이 그들을 나무라신 것이죠. 너희들은 눈먼 바리새인, 멀쩡히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은 눈먼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너는 제발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여러분, 신앙을 안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서기관들이 이게 신성 모독하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그렇게 악한 생각하지 마라. 생각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데 뭐 뭐라고 그렇게 속이겠어요. 근데 이들한테 한번 시험거리를 내요.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게 쉽냐?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는 게 쉽냐? 대답도 못해요. 여러분들 대답하시겠습니까? 뭐가 쉬운지. 여러분, 죄사함을 받아라 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거는 입증할 길이 없어요.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는 당장 이게 진짜 가짜가 판명이 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이걸 먼저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일어나 걸어가니까 여러분, 더 어려운 일이 풀렸는데 더 쉬운 일이 안 풀립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 위선자들이 보기에는 일어나라 걸어가라는 게 더 어렵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면 죄사함이 훨씬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에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죄용서, 죄사함,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죄로부터 구원하는 게 상징적인 또 하나의 그림이 오늘 마태를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마태는 절대 불러서 안 될 사람이에요. 제자 순위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줄을 세워도 마태는 제자로 불러서 안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 다음에 마태가 자기 자신이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불림을 받았는지. 그게 오늘 마태를 부르시는 주님이에요.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세관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 지금 마태가 지금 세리인데, 그 당시에는 이 조세 제도가 어떻게 됐는 거예요? 로마가 정복지로 들어가면은 그 현지 주민들 가운데서 이 징집 조세를 징세할 수 있는 징집관을 뽑아요. 근데 그걸 이제 뭐라 그러나, 우리로 치면 뭐 가장 입찰제 같은 거래요. 가장 많은 걸 이제 세금을 걷어내겠다는 사람한테 입찰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 지역에서 1억을 걷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1억을 먼저 선납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일단 자기가 1억을 드렸으니까 1억 5천을 걷든지 2억을 걷든지, 문제는 로마 장국이 이거는 간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사람이 걸리면 걸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세율의 이 표를 보면 대개 한 3.5%에서 15%까지 그걸 걷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못된 사람 만나면 세금이 엄청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매국노 취급을 받은 거예요. 누가 1억을 해놓고 1억만 걷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또 혼자서 징세를 못하니까 징세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이 팀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가 또 이게 또 대단히 영특한 게 절대로 징세권에 이 조세 저항을 하면 무자비하게 처리를 했어요. 절대로 세금을 거두는 데 대해서는 꼼짝달싹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 이게 로마 정부 당국을 뒤에 권력을 얻고 조세를 마음대로 걷어제끼니 이게 뭐 진짜 악인 중에 악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창기보다도 더 못한 사람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고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리는 어떻게 하든지 증거 능력이 없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뭐 시칼 품고 다니는 시칼이 파라는 곳인데 우리나라 시칼하고는 관계 없지만 시칼이라는 파들이 이게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죽여도 문제를 안 삼는 게이 세리들이에요. 세리들은 어디 골목을 어슷한 데 가다가 암살당할 위험이 대단히 높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세리를 불렀다. 이게 지금 오늘 얘기의 골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태가 따라가서, 마태가 지금 막 이게 오라 그러니까 이게 이 마태 원래 이름이 레위라는 건 아시죠? 이 레위 지파였든지 없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름이 원래 레위로 지어놨어요. 얼마나 본인의 일생이 어떤 율법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그런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 선망을 했으면 이름에 그걸 아버지가 붙였겠어요. 근데 무슨 연유인지 좌우지간 이런 세리까지 직업이 전락하고 말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왜 말씀에 대한 열망이 없겠어요? 그래서 마태가 그나마 이걸 레위 지파에서 나름대로 말씀을 공부한 흔적이 이 마태 복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복음보다도 가장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고 또한 구약이 성취된 것이 이 저기 신약이라는 것을 줄곧 반복해서 이 강조하고 있는 게 마태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책으로 마태 복음이 제일 먼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런 마태 복음서의 첫 권을 기록한 이 마태가 세리 출신이다. 이거는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 뭐 그날 마태는 아마 인생에 그냥 뭐 그냥 아마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을 거예요. 랍비가 나를 불렀다는 것 때문에. 여리고성의 삭개오 노래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한번 보고 싶었으면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세리를 좋아하셨나? 그날 또 삭개오를 또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뭐 삭개오 또 흥분해가지고 재산의 반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아요? 그 마태도 동일하게 불렀으니 나를 따르라고 했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마 제가 그날은 다른 제자들은 입이 이만큼 나왔을 거예요. 자기들도 별볼 일은 없지만 어떻게 마태까지 우리 제자 팀에다가 이걸 불러들이나 이거. 그런 거죠. 마태가 그날 뭐 흥분해가지고 파티를 벌인 거예요. 뭐 파티 플래너를 부르고 아마 뭐 자기 아는 사람들 다 불렀는데 아는 사람이라 뻔해야 세리하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세리나 창기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그 세리집에 파티를 하면 모이는 사람들이 세리하고 창기들만 모여서 파티를 했어요. 어쩌면 단골들 불러서 다 그날 했겠죠. 예수님이 그 파티에 가서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간다고 했으면 제 아내하고 이혼해야 될 거예요. 저거 미쳤어요, 보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집에 파티에 간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길 갔단 말이에요. 그게 9절 이하 10절 11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뭐 안전병이 저기 저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더니 또 마태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세리들 그 죄인들하고 앉아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앉아 있으니 제자들도 또 악한 상황이니까 이제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 제자들한테 들으라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네 선생들, 네 랍비는 저 어찌된 랍비가 세리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앉았냐? 그렇게 귀에 들리도록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야, 의사가 뭐 환자한테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한테 왜 필요하냐? 나는 이런 환자들 만나러 왔다. 나는 이런 아픈 사람, 이런 절박한 사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한테 나는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호세아서도 안 읽어봤냐? 호세아 6장 6절 안 읽어봤냐?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원하지 우리끼리 예배드린다는 걸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하시면 이런 표현을 쓰시겠어요. 예배드리는 거 기쁘게 받으실 수 있죠. 그러나 예배드리는 것보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산상수훈의 골자예요. 그러니 예배드리기 전에 싸운 생각이 있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뭐 용서를 못하고 안에 뭐 불을 간뜩 품고 와서 무슨 예배를 드린다. 아침에 뭐 애한테 소리 지르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 오다가 주차장에서 한판하고 예배를 드린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도 지난 주차장에서 한번 뭐 큰 소리 치고 싸우다가 누가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늦게 온 주제에. 그래가지고 주차 관리인이 열이 이만큼 받은 거예요. 그냥 뭐 교회도 잘 안 나가는 분인데. 그게 뭐야. 아침 예배까지 와가지고 그 무슨 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지 뭔지 저거 지금. 그러니 이게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진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 누가 의인입니까?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이 땅에 모든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요 하는 사람은 어쩔 길이 없는 것이죠.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정말로 법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의롭습니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참 선하디 선하고 그렇게 말도 없고 늘 사람들한테 실수 안 하는데 아, 교회는 됐습니다 하는 사람이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차라리 뭐 그냥 삿대질하고 과음이나 지르고 막 사는 사람들은 확 돌이킬 가능성이나 있는데 이렇게 은근하게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돌이켜요. 교회 것들보다는 내가 나은데 성경 들고 다니는 것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잘 사는 건데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토라, 율법, 성경 전체를 끼고 앉아가지고 이분들이 도대체 이게 하는 일이라는 게 사람들이 오는 걸 막는 역할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도 괘씸하니까 너희들은 천국 들어가지도 않을 주제에 말이야. 천국 문고리 잡고 앉아가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 악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막 지구 끝까지 다니면서 무슨 선교한다고 사람 하나 데려와가지고는 지옥 자식보다도 몇 배나 더 악한 자를 만드는구나. 입에 담지도 못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33살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보다도 절반밖에 나이가 안 돼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 젊은 나이에. 아이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 나이 따져서 죄송하긴 한데 어쨌건 그분은 진리 앞에서 타협이 없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께서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날 왜냐하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근엄하게 해가지고 다니는데 예수님은 그런 옷을 입기나 했어요. 그들 앞에서 어디 어떻게 말을 감히 하겠어요. 그러나 뭐 예수님은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걸 듣지 않습니까? 어쩌면 충격요법을 위해서 오신 것 같이 말씀하세요. 오늘 그 이 핵심은 뭡니까? 마태 같은 죄인을 부른 것은 정말 이 제자도의 심볼이에요. 그분께서는 이런 죄인을 불러서 제자 삼으실 수 있는 분이고 아니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겠다고 오신 거란 말이죠. 스펙이 된 사람들을 부르지 않는단 말이죠. 나 같은 사람 왜 안 부릅니까? 한 사람이 서기관 아니에요. 서기관에 와서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그분한테는 말도 안 해요. 대답도 싫은 표정이에요. 나는 뭐 여기 저 새도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쳐가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따라왔습니까? 안 따라왔죠. 그러나 마태세리는 그 여러분 그 세관에 앉아있는 게 큰 징세권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다 돈 받으니까 외국인들도 그렇고 물건이 나갈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그거 딱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간 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부를 때 정말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부르시면 근데 그럼 주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 이렇게 우리 찾아와서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부르심을 들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부르심을 안 받으면 이상해요. 저도 성경을 읽다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나를 따르라는 말이 무슨 막 그냥 에? 뭐냐 뭐 막 퍽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따라갈 수 있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도 있고 무슨 말씀이든지 여러분을 부르심으로 초청하는 이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다른 거 가지고 씨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아직도 죄 뿌리가 있다면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가 없이는 그분을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안전병이라서 걷지 못해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눈이 멀어서 볼 수 없어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고는 못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야 그분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한 번도 회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올 때까지 42대 모태 신앙인들인데 한 번도 회개를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성경 지식만 잔뜩 들었지.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죄인들을 흔들어 깨우러 오셨지만 끝까지 그들은 끝내 그들이 신성 모독을 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보다도 더 큰 신성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못 박고 마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길이고 성령 충만하고자 갈망하는 것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밝히 드러나 보이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능력 주심에 성령을 갈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께서 그분께서는 제사를 원하기보다는 긍휼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귀한 예배도 드려야 하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는 것, 서로 화해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는 그것을 더 큰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주님께 보여야 합니까? 어떤 믿음의 결단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결단입니까? 용서하는 것, 화해하는 것,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헌신이 없다고 믿습니다. 주님, 오늘 교회가 정말 죄로부터 돌이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된 복음으로 거룩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부르러 와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믿음 지킬 수 있는 성령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히 고백하고 다시 한번 의의 옷, 거룩의 옷, 진리의 옷을 입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기 숙인 모든 참된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